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서 유다를 지나 이제 사마리아 그리고 열방으로 흘러가면서 교회가 직면한 한 가지 문제가 있었죠. 바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율법의 문제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라는 이슈였습니다. 이 이슈에 대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교회가 한 자리에 모여서 회의를 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기독교가 처음으로 함께 모여서 공동의회를 했던 예루살렘 공의회였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긴이 성경 구절을 읽었던 그 내용이 바로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있었던 일들이 아주 조목조목 기록되어져 있죠. 자,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교회가 당면한 이 문제를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풀어갔는지를 우리는 함께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7절에 보시면 회의가 소집되자, 6절에 보시면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자, 당시에 영적 리더들인 사도들, 12명의 사도들이 있었죠. 그리고 장로들, 영적 리더들, 목회자들, 많은 그 당시에 리더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함께 모여서 이 일에 대해서 의논을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변론이 있었다. 그러니까 난상 토론을 한 거죠. 이 중요한 이슈에 대해서 단순히 어떤 한 사람의 의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각자 영적 리더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들을 함께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많은 변론이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 변론이 있은 이후에 7절에 보면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사도 중에서도 가장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던 베드로가 많은 토론이 있은 이후에 그제야 일어나서 자신의 의견을 피력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이전의 성향으로 보면 참이 모습이 낯설어요. 베드로는 언제나 나서기를 좋아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이 베드로가 복음 안에서, 성령 안에서 많이 다듬어집니다. 많은 영적 리더들의 이야기를 충분히 들은 이후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죠. 그 내용이 7절서부터 11절까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결국 한마디로 얘기하면 베드로는 자신이 경험한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이방인들에게 이 율법을 강조하면 안 된다, 강요해서는 안 된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방인들도 복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죠. 베드로가 경험했던 가장 중요했던 사건, 사도행전 10장에 나옵니다. 바로 고넬료 가정에서 베드로가 그들을 방문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 가족들이 어떻게 믿음 안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인지를 베드로는 그 현장에서 목도할 수가 있었죠. 베드로가 정오에 기도하러 갔을 때 환상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하늘에서 한 보자기 같은 것들, 그릇이 내려오는데 거기에 네발 가진 짐승, 그리고 기는 것, 공중에 나는 것, 이게 다 레위기 11장의 말씀에 의하면 부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먹으라고 얘기하죠. 베드로가 그것을 처음에는 완강하게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부정한 음식이기 때문에. 그러나 환상 중에 하나님이 말씀하죠. 천사가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한 것을 속되게 하지 말라. 다시 말하면 너희들이 부정하게 여기는 저 이방 땅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하여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저들을 구원해내겠다라는 메시지를 주신 거죠. 이 환상을 보고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초대를 받게 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경험을 한 베드로는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이 역사를 제안하는 것을 굉장한 큰 죄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담대하게 자신의 경험을 가지고 바로 그 공의회에서 이방인들의 복음의 문을 활짝 열 것을 제안을 하게 되죠. 이어서 12절에 보면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한 대표였던 바울과 바나바가 또한 공의회 앞에서 그들의 1차 전도 여행 중에 있었던 여러 가지 사건들을 소상하게 얘기하면서 또한 동일한 주장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1차 전도 여행 속에서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중에 우리가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루스드라에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한 앉은뱅이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 앉은뱅이를 바라보면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 사람 마음 안에 믿음이 있다, 이걸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가 구원을 받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죠.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결국은 믿음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그 놀라운 역사를 바울과 바나바는 현장에서 목도를 한 겁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에서 이 베드로와 바울과 바나바의 이러한 자신들의 의견을 피력하는 모습 속에서 한 가지 중요한 영적인 메시지를 얻을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무엇인가 내가 강력하게 주장을 하려면 그 주장하는 그 의견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근거는 결국은 내가 하나님 안에서 경험한 경험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때 가장 중요한 복음의 어떤 그 통로, 도구가 무엇일까요? 바로 나의 삶 속에서 경험한 하나님, 복음. 이것만큼 강력한 메시지는 없어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 속에서 늘 머리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이것들을 경험하는 그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이 우리 삶 속에서 누려질 때, 경험되어질 때 이것만큼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것은 없습니다. 내가 경험한 말씀이 있다면 여러분, 그 말씀대로 우리는 여전히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와 또 바울과 바나바는 단순히 자신들이 머리로 이해했던 이론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탁상공론을 하지 않아요. 현장에서 경험했던 하나님, 그 복음을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베드로와 처음에는 많은 사도들과 장로들의 의견들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던 베드로가 또한 자신의 의견을 얘기하죠. 그리고 안디옥의 영적 거장인 두 명인 바울과 바나바의 의견을 듣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의 의견을 들었던 이제 이 회의의 회장, 가장 어떻게 보면 영향력 있는 야고보가 마지막으로 이 회의의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13절부터 21절까지가 그 내용인데요. 자, 야고보가 마지막 결론을 내릴 때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결국은 이방인들에게 우리가 이 멍에를 쥐어서는 안 된다. 저들에게 복음을 통하여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야 된다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야 될 중요한 표현이 있는데요. 야고보는 마지막 결론을 내릴 때 어떤 경험과 이론을 가지고 결론을 내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회의의 중요한 결정을 마무리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거기 15, 16, 17절을 보세요. 18절까지 15절 특별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렇게 되어 있죠. 지금 16, 17, 18절의 말씀은 아모스 9장 11, 12절의 말씀을 인용해 옵니다. 거기에 보면 이미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방인 땅 가운데 하나님의 그 복음을, 그 은혜를,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거라는 것이 예표되어져 있다는 거죠. 바울과 바나바, 베드로의 이 경험들을 종합해보고 또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하다. 그러니까 야고보는 이 중요한 결정의 마무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결론 내어진다는 거죠. 진리가 결론이 되게 한다는 겁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어요. 여러분, 맞습니다. 언제나 교회에서 어떤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결론이 되게 해야 됩니다. 우리의 경험도 중요합니다. 우리의 어떠한 이론적 지식과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인 권위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답을 찾아내야 됩니다. 여러분, 이번에 그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갑자기 일어나면서 교회 안에서 아주 중요한 이슈 하나가 이렇게 떠오르게 되죠. 마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러한 이슈, 교회가 이 이방인들에게 율법을 어떻게 다뤄야 될 건가, 이러한 이슈와 같이 우리 한국 교회 또 전 세계 교회가 한 가지 이슈를 결정을 해야 되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서 우리가 흩어지는 이 예배, 이 온라인 예배를 어떻게 규정할 건가, 이걸 가지고 갑론을박이 있었어. 그죠? 그래서 어떤 일면의 사람들은 우리 민족이 6.25 때도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를 포기하지 않았다. 순교를 각오하고도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렸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나라에 이러한 권유와 명령이 있더라도 우리는 이것에 굴복하지 않고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던가 하면, 반면에 아니다. 이럴 때 교회는 이웃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대사회적 공공성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흩어져서 예배드리는 것이 맞다. 이 두 가지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어요. 이럴 때 사실은 우리는 말씀이 결론이 되게 해야 되는 거죠. 신학적인 어떠한 충분한 검증 과정을 통해서 정말 믿는 그 영적 리더십들, 신학자들이 그 해답을 주어야 될 때였습니다. 결국은 이것이 이제 마무리되기는 온라인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맞다라는 쪽으로 많이 기울여졌죠. 저는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 너무나도 중요한 포기할 수 없는 너무나 중요한 본질입니다. 그러나 이 비상한 시국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한 이 시기 가운데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복음의 어떠한 진보를 위해서 우리가 흩어져서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어떤 신앙의 양심의 꺼리낌을 가질 필요가 없다라는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참 의미 있는 한 동영상을 봤는데요. 거기 보니까 한 목사님께서 신학적 근거를 이렇게 드셨더라고요. 어떤 그 교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레위기 13, 14장에 보면 이미 우리가 이 겪었던 이 일들이 그 안에 다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 보면 한센병자가 나오는데 한센병자는 오늘 우리의 상황과 너무 같습니다. 먼저는 7일 동안을 격리하게 하고요. 그게 다 안 나오면 14일을 격리하겠다고 해요. 그러니까 2주를 격리하게 하고 그리고 그 한센병자들의 윗입술을 가리게 하는 그 디테일한 내용이 레위기 13장, 14장에 나와요. 그러니까 그 병의 확진이 판정이 되었으면 성소에 나올 수 없게끔 격리를 하고 격리된 상황 속에서 예배를 드리게 하는 그것이 율법에 이미 규정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 레위기 13, 14장의 말씀을 가지고 루터가 우리 그 전염병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시대 그때 이 전염병이 창궐할 때는 믿는 자들이 자발적으로 흩어져서 각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맞다. 오히려 이럴 때 전염병을 이렇게 일으키는 것은 처벌을 받아야 되고 또 도덕적 과실치사다 이런 결론을 루터가 내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모여드리는 예배가 참 중요하죠. 그러나 사회적 공공성을 지켜나가는 것도 참 귀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은 하나님의 모여서 드리는 예배를 갈망하지만 흩어진 교회로서의 그 예배 또 하나님은 이 상황 속에서 얼마든지 받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보면 성도들이 성전에 모여서 함께 예배도 했지만 각 가정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을 보지 않았습니까? 다니엘과 또 요셉도 마찬가지죠. 바벨론 유수의 상황 속에서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그들은 있는 자리에서 매일마다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영적인 온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더 뜨겁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사태가 우리가 종식이 되면 함께 모여서 예배할 겁니다. 그러나 이 비상한 시국 속에서는 우리가 흩어진 교회로서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한다면 그 예배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 믿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결국은 어떠한 중요한 이슈가 대두되었을 때 그것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결론내게 하는 것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거죠. 자,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는데 자 이러한 결정을 내리는데 그런데 한 가지 예외 조항을 둡니다. 우리 20절을 볼까요? 20절을 보면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리고 29절에도 보면 똑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우상의 재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야고보가 마지막 결론을 내리는데 이방인들에게 율법을 강요하지 마라. 저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를 통해서 구원의 문이 열린다. 그러나 이방인들에게 이 네 가지 예외 조항만은 우리가 건면하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냐면 우상에게 드려진 더러운 것을 먹게 하지 말자. 음행을 피하게 하자. 목매어 죽인 것, 피를 멀리 하자. 이게 다 뭐냐면 율법에서 부정하게 여기는 것들입니다. 이것만큼은 이방인들도 지키게 하자라는 그런 조항을 넣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 안에서 우리는 율법에 얽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자유를 누릴 수 있어요. 그게 예루살렘 공의의 결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예외 조항을 둔 이유가 뭐예요? 바로 이것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배려였어요. 유대인들은 일평생 동안 이 율법의 조항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현해내기로 작정한 사람들 아닙니까? 이들에게서 피를 먹는 것, 또 우상에게 바쳐진 더러운 것들을 먹는 것은 너무나도 불경스러운 일입니다. 복음 안에서 얼마든지 이방인들은 그것들을 할 수도 있지만 유대인들의 영혼을 위해서 그것들을 금지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또한 메시지를 얻게 됩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복음 안에서 우리는 자유를 누릴 수가 있어요. 복음이 우리에게 가져다준 중요한 결과가 자유입니다. 그러나 그 자유는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세우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범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실질적으로 비유한다면 여러분, 담배라는 이슈가 떠오를 수 있어요. 여러분, 담배를 피는 건 죄일까요, 아닐까요? 여러분, 미국의 어떤 교단은 목사님들이 모여서 함께 회의하는 석상에서 담배를 피면서 회의를 합니다. 담배에 대한 규정은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그분들은 아마도 복음 안에서 이 담배를 피는 것을 우리가 자유할 수 있다라고 아마 그런 행위를 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국적 상황에서 만약 제가 담배를 피고 회의를 주재한다고 한다면 이것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마음 힘들어 하겠습니까? 그런다고 한다면 저는 목사로서 그 담배를 피울 수 없는 거죠. 복음 안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은 큰 문제가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인하여서 누군가가 마음에 상처를 받고 교회 공동체의 덕을 세우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 복음을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얼마든지 그것을 안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너무나도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본질을 붙잡아야 합니다. 비본질적인 것은 얼마든지 우리가 변화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변화 또한 영혼을 세우고 또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우는 범위 안에서 그 일들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첫 번째 공의회를 통하여서 결정하는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이 어떻게 지혜롭게 이 일들을 풀어갔는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 동부사랑의 교회도 어떠한 결정들이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결론되어지길 원하고 언제나 영혼들과 교회의 덕을 세우는 범위 안에서 우리가 함께 이 교회를 아름답게 지어져 낼 수 있도록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